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함께 좀 다뤄가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맨 앞에 일곱 개 교회를 정리해드렸는데 그걸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곱 교회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니까 이제 1부 끝나고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에서버두사빌라 하고 인사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한 교회를 오래 섬기시는 복을 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보시면 일곱 개의 교회들의 특징을 나열하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교회의 특징하니까 아, 그 교회구나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교회 특징 두 번째 칼럼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교리수호 교회였습니다. 정통주의 그러니까 교리를 잘 너무 잘 지켰으나 그 안에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야성과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교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리 수호 교회이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서머너 교회 오늘 다룰 것인데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경험하신 적 있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유해 보이진 않지만 아주 조촐하게 모였지만 풍성한 사랑이 넘쳐서 말 못할 부유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 서머너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엄청 부유했으나 너희는 가난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은밀한 우상 숭배 교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은밀히 섬기는 우상 숭배를 보시면 이제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 내가 검을 들고 교회 앞에 가겠다. 아 무섭죠.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재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야망과 비전의 사이, 또 이 어리석음과 이 순진함의 차이, 지혜로움과 교활함의 차이. 말씀의 검으로 정확히 재단하겠다. 그래서 이 은밀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음란 함께 볼 것이고요. 사대는 어떠냐면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가진 교회. 그러니까 이름만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이름만 있지 극도의 형식주의. 살아있으나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교회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시냐면 사대 교회 살아있으나 이름만 가진 교회 중에 칭찬이 있는데 몇 명만 영적으로 순결하다. 주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교회를 보시는 분이세요.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극도의 형식주의 가운데 몇 명은 순전한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칭찬해 주시죠. 그렇게 보십니다. 빌라델피아 열린 문을 놓으신 교회. 연약했지만 충성했다. 정말 이 선교도 구제도 연약할 수 있지만 한두 명의 선교사에게 충성스러운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 열린 문을 닫게 하지 못하는. 너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우리가 잘 아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이 권면은 뭐냐면 열심을 내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열심 없는 교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이게 열심 없이 그냥 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안 하고 아니고 그러면서 여기서 간다면 한다 그러고 저기 가서 원래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열심을 내는 교회. 이렇게 일곱 개의 교회를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좀 점검하고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1년의 팀을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어려웠고 가장 궁핍했으며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이제 고난이 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에게 오늘 말씀의 위로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 붙잡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심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황제를 숭배를 위한 드리는 신전 세금 걷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금핍한 아주 궁핍과 환난과 비방과 조롱을 감당했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에 있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그만하고 싶고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정말 까딱하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정말 때로는 영적 깊은 곳에 침체가 오다 보면 다 놓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죠. 포기하고 싶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도 들고 주님께서 서마나 교회에게 너의 수고와 비방과 환난과 핍박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서마나 교회의 위로의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서마나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위로하고 싶은 그 모습 메시지 자체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끝이 없는 동굴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터널이 되어서 다시 회복의 빛을 맞이하는 그 끝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시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도 나고 끝도 나다. 이 일을 시작한 자도 나이고 이 일을 마무리 잘 자도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한 그 목적 이 말씀을 왜 전하셨냐면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이 말씀하시려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실한 성도들 향한 위로의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함께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은 충만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 터널이 끝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분 예수님은 일곱 별의 사자들을 굳건히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과 같은 안겔로스 주의 사자들 신실한 종들을 꽉 붙들은 교회의 신실한 종들을 꽉 붙들고 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위로 이 말씀은 10일 동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죠. 마치 다니엘이 10일 동안 왕의 직무에 참여하지 않겠노라 한번 테스트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했던 그 10일과 같습니다.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 정해진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닥친 환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환란과 궁핍으로 점철된 인생 같을지라도 10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이 잊혀질 만큼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기시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은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생각되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고라는 삶의 고백이 그 10일의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을 붙들고 계신 나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인내하기를,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내는 언제 열매를 맺히냐면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심으로, 인내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도록, 좋은 성품을 맺도록. 충성은 언제 맺는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난 다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나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 내 안에 금보다 귀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은 언제 맺는 거냐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 내 삶에 아무리 돌아봐도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기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을 좀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자 지금 이 농부가 수고하고 계신지, 아, 내 안에 이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때, 어떤 훈련을 바꾼지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죠. 욥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간 듯하나 그 10일의 터널이 끝난 이후에는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이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이 좀 대화를 나누면서 2023년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정 물질적인 것도 헌신도 더 많이 드리는 한 해가 되자라고 이야기 나눴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이 2022년에 너무 충만한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올해는 좀 더 드리고 싶다, 이런 결단, 과거의 수고와 어려움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의 위로와 충만함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결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또 힘을 얻어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서머나교회의 두 가지 관점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점 두 가지를 변해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실상은이 두 번 나옵니다. 내가 보이는 건 이런 것 같지만 본질은, 진짜는 이런 거야. 너가 지금 이런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는 이런 거야. 두 가지 그 본질을 깨뚫는 그 본질을 다루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관점의 변화는 부요함에 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정말 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 어려운 교회 같지만 실상은 너희는 아주 부유한 교회이다라고 관점의 변화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너무 다르게 드러납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으나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는 부유하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으나 실상은 너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교회인가? 누가복음 12장 21절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자를 부요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잘 사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언어의 오용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이지 재산이 많은 것이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재산이 없는 것이 그것이 못 사는 것이 아니죠. 부자가 잘 사는 것이다라는 그 등호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로 부유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 멋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이 땅에 쌓아놓은 재산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는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에서 이 가난한 자들, 뭐 재물을 쌓아놓지 못하고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겠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 그래, 내 택한 종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 이 땅에 무슨 뭐 다는 이런 거 하나 자랑할 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부요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 그것이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부요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은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암기된 믿음, 두 번째는 증명된 믿음,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된 믿음은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아무 힘이 없어요. 증명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증명된 믿음.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방법은 좋은 주석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이 말씀이 경험되니까, 이 증명된 믿음을 있는 사람은 세상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증명된 말씀대로 살아보는, 벼랑 끝에서는 용기일지라도 말씀대로의 그냥 삶에 그냥 마침표를 찍고 이미 내어버린 결론에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재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는 동안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와, 대단하죠. 선한 일을 하는 동안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뭐 그래도 관리도 골치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시다. 이 땅의 궁핍한 삶을 서만학 교회처럼 살 수 있지만,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부유한 것인가? 나는 정말 증명된 믿음의 그 재산, 믿음의 재산은 내가 얼마나 되는가? 주님 안에서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인가 부유한 자인가? 여러분, 그 본질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점의 변화는 원수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원수에 대한 유대인이라 비방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지독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터키에서 카타콤을 갖고 왔는데 지하 20층 밑에 숨어서 사는데, 나도 크리스찬이 됐어요, 형제가 됐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예요. 그걸 다 들어간 다음에 다 조사하고 누가 몇 명 길이 어디고 나가는 길이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거를 다 로마 에게 다 고발해가지고 정말 이 순교가 일어나게 하는 유대인들이, 이 비방하는 자들이.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너희들의 원수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없기에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근본적인 동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극심한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실상은 원수들, 악한 영들, 사탄의 권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결코 이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어둠의 주관자, 그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조롱하고 모함하는 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나쁜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냥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우리의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맞춰 있다면 교회는 백전백패,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수단을 생각할 것입니다. 힘을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칼과 권력으로 이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결코 혈과 육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중에 몇 명을 잡아서 옥에 던져서 시험 받게 한 사람은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이죠. 로마 병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주어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로마가 아니다. 로마를 상대해서 싸우지 마. 그와 함께해서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의 그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의 변화,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내어주시는 섬김과 낮추심과 순종함으로. 사람과 맞서지 마십시오. 그 뒤에 정말 이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만 쇼시탐탐 노리는 그 원수들을 대하여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더 침묵할 것이고, 여러분 더 기도할 것이고, 더 복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할 것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미련하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반대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워낙 그 죄악에 기울여져 있어서 대체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랑 반대로 하면 십자가 정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평소에도 예배드리기 싫은데 어느 날 정말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정말 예배드리기 가기 싫은 날에는 반대 정신으로 막 10분 더 일찍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찬양하기 싫은 날에는, 입술에 입도 열기 싫은 날에는 반대 정신으로 더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기도 꺼려지고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런 자에게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다가가서 더 섬기고 더 낮은 자세로, 낮은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제 반대 정신이죠. 반대로 더 낮추는 것. 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반대 정신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잘해주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잘해주지 갑자기?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 아닙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굴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을 넘어 혈과 육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권세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나는 처음이자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라고 하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아이고 얼마나 그냥 고난이 힘드냐, 조금만 있으면 끝날 것이다, 조금만 견뎌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장차 고난이 더 있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거는 뭐 임직패에 자주 적혀 있어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야 죽도록 봉사하라라고 여겨지는데, 이 피스토스라고 얘기하는 충성이라는 단어 세 가지 뜻인데, 하나는 충성, 두 번째는 신실함,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 너가 신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믿음을 붙들어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신념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취했고 이루었고 응답됐고 잘 됐던 것으로 세상에 감동을 줘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감동 안 받습니다. 다 그냥 시기만 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감동을 받는 때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 아,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감동받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암에서 치료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 나는 왜 안 났나, 오히려 실족하죠. 실제로 병원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말기암 환자 끝에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점점 쇠약해지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사람, 흔들림이 없어요. 자유함, 평강, 주를 향한 기쁨, 그 소망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든데 그 얼굴에 있는 평강과 기쁨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궁금하게 시작할 것이에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은 충성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감동이 없는 이유는 그가 잘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충성되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 삼아 주님을 아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가 안을 내가 줄 것이다. 끝까지 터널을 통과한 자, 그 10일의 환란을 통과한 자,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부요한 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받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뭔가,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렇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둘째 사망이 무서운 곳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각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은밀한 것까지 작은 행위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둘째 사망의 심판은 뭐냐면 내가 행한 그대로 아무 중재자 없이 아무 용서 없이 아무 덮어짐 없이 그 어떠한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는 것 없이 너가 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땅에 산 모습 그대로 작은 생각까지 하나하나 다 심판받는다 하시냐.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덮어주지 않고 나의 핏값을 누군가가 다 대속했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지 않고 나를 대신해 줄 대속자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남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공정할 것이에요. 우리가 한 행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겠지만 둘째 사망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 없고 흠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다. 여러분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의 책에는 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책 제일 앞장 모두 가장 그 이 모든 책의 이 앞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의 이름의 은택을 입는 생명책의 이름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심판의 책에는 우리 행위들이 기록될 것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 주님 내 있는 그대로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주셔서 죄 없다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여겨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그날 여러분 아무것도 질문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 없을 것이에요. 그날에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 그는 20대 초반일 때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을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는 이 교회를 감독하는 목회자로 156년에 그의 나이 86세 때에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은 폴리캅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한 명을 죽이는 것보다 어떻게든지 회유시키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형을 앞두고 신문합니다. 한 번만 부인해라. 딱 한 번만 부인하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는 고백에 폴리캅은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잠시 타는 불 위에 있으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의 아버지죠. 폴리캅의 마지막 순간을 교회사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폴리캅의 감독 이 말씀을 듣고 죽도록 충성한 종 그 교회사의 마지막 폴리캅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순간에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오니 오늘 수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안에서 아들과 함께 당신에게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지킨 폴리캅 대가와 수없이 제단 아래 쏟아졌던 순교의 피의 대가로 오늘 우리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고, 이제 이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 말씀에 한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애환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하시니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